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가 세계 최상급의 역량을 가진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파이어아이는 고객사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비해둔 해킹 도구들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특정 정부 고객들과 연관된 정보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어아이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해킹을 조사 중이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사이버팀의 맥고럼 부국장은 해킹 주체가 국가급 정교함을 지녔다며 미국 정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가들에게 위험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8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7,3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군인 봉급 인상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동의 없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남부연합군 관련 군기지 명칭 변경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8일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승인한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별다른 논평 없이 펜실베니아주 대선 인증 절차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마이크 켈리 의원과 피츠버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션 파넬 공화당 후보가 원고로 나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펜실베니아주와 주지사 변호단은 법정 소송에서 이번 소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경솔하며 공화당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법권 발동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원도 지금까지 주지사의 대선 결과 인증에 무효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미 민주당 소속 터물프 주지사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으며 20명의 주선거인단이 오는 14일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중국 선박 4척이 진입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진입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22번째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선박에 대해 영해를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오랫동안 대립해왔습니다. 미국은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스가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재무부의 제재정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국가안보 부처들이 협력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과 인선, 예산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 통도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의 광범위한 단독 제재를 가해 동맹과 적국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재는 단독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 다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제재를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동유럽 덴마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러시아 시민이 대가를 받고 러시아 기밀정보국에 에너지 기술을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순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로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 횟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낮까지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자강도, 양강도, 황해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9도 정도가 더 오르겠습니다. 해산과 풍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장전이 영상 4도에서 시작되겠고 오늘 낮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지연 영하 2도고 함흥과 원산은 11도로 오늘 북한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와 선박들이 북한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의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척은 이미 오펙에 의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입니다. 오펙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해운업체는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의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오펙에 따르면 중국 소재 웨이아이 휘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아이 휘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아이 휘장 무역과 올웨이즈 스무스는 선박 럭키스텔을 통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게 오펙의 설명입니다. 오펙은 이어 선박 아시아 브릿지는 북한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수리를 받고 출발했고 럭키스타 역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5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8105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 138105가 적용된 홍콩 소재 실버브릿지는 선박 칸브릿지를 이용해 원산 등에서 북한 석탄을 적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호가 적용됐습니다. 오펙은 대진무역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고 최소 한 차례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소재 업체 틴쿠엉 역시 행정명령 13815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속리망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석탄 조절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브 무르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광산에 투입하는 등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해당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오펙에 보고됩니다. 아울러 이들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하는 인물과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미 정부 당국이 잇따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경고하고 중국의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는 앞서 지난 1일 북한의 지속적인 석탄 수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서 공개한 대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제재 이행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순간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일 오후 도착해 오는 11일까지 이루어지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고별 방문 성격이 강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양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특별대표로서의 2년 반을 돌아보며 리더십의 여정이자 두 동맹의 여정이었고 양국 협상팀 간 우정의 여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대되는 규범과 예측 가능한 과거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상 차원의 관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숱한 한밤중의 통화들, 전 세계를 돌았던 출장, 협상이 돌파구 직전까지 갔던 성공의 순간과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져 다시 쌓아올려야만 했던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매순간 나란히 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고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와 함께 이 본부장과 자신 그리고 양국 협상팀 간 우정의 여정이었다며 매 순간 이 본부장을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도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돌이켜보면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한 두 나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굳게 지켜왔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 원칙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반드시 대화와 협상만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빈틈없는 조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혼연일체가 돼 하나의 팀처럼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며 전환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유익한 협의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3년간 양국 정부가 거둔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라며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두 나라의 신뢰와 공조는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최일 차관은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바위처럼 굳건한 핵심 축이고 동맹 이상의 진정한 친구라며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미한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것을 달성했고 미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나섰다면서 북한도 우리만큼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 정권 이양을 앞두고 미한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사흘째인 10일 오전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 횟수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찰 자산들이 같은 날 일제히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한국 상공에서 미 공군의 E-3B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주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에 따르면 론인 21을 호출부호로 공개한 E-3B 센트리는 최초 서해 상공에서 경기도 화성시를 통해 내륙으로 진입한 뒤 경상북도 김천시 인근 상공까지 비행 항적을 그렸습니다. E-3B 센트리는 앞서 7일과 6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특히 7일엔 미 공군 정찰기 EH 조인트 스타즈도 전라남도 장성군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종합해보면 E-3B 센트리는 3일 연속 한국 상공에 출연했고 이 중 7일에는 E-3B 센트리와 조인트 스타즈가 동시에 출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노콜사인은 6일 최초 E-3B 센트리가 한국 남부 상공에 포착됐을 당시 오랜만에 항적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특이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8일 E-3B 센트리가 연속적으로 포착되는 것과 동시에 조인트 스타즈가 출격한 상황에 대해서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라면서 한반도에 정찰기 여러 대가 식별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E-3B 센트리는 기체 위쪽에 탑재한 원형 형태의 레이더를 통해 반경 400km 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 능력도 갖췄습니다. 또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콜사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이들 두 기의 정찰기와 별도로 미군의 RC-12X 가드레일과 EO-5C 크레이지호크 그리고 한국의 피스아이로 추정되는 정찰기 등이 8일 하루 동안 포착됐습니다. 물론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가 포착됐다는 건 해당 정찰기들이 신호 송신기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트랜스폰더를 끈 상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을 수 있지만 위치를 노출한 정찰기가 이처럼 많이 포착된 건 이례적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출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지난달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 7대가 괌에 배치된 데 이어 추가로 2대가 7일 일본 오키나와의 가네다 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에서 잦아진 미 정찰기들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미리 예방하고 신형 무기체계 등을 분석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앞서 미 정찰기들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어떤 무기 역량을 갖췄는지 등 매우 중요한 정보 자산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entirely possible that Kim will execute some kind of provocation in the next month.
따라서 미국은 정찰기 출격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무기 운용 방식 등 정보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고 결과적으로 도발에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등의 일종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현 시점에 북한의 도발 여부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is period of vulnerability in the transition, the administration or the military has to be observant for any indication.
정권 교체 시기라는 취약성을 감안할 때 행정부와 군은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 징후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이 현 시점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들이 실전에 배치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정찰기들이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hoping that they're looking for evidence from the October 10th military day parade to
당시 선보인 무기들이 단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실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를 개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 북한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초 출범하는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사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차기 국방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은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과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최근 국방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은 4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뒤 2016년 사성 장군으로 퇴역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흑인 최초의 미군 합참차장과 중부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부사령관을 지내며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이라크 미군 철수 정책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고 이라크와 시리아 내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격퇴 전략을 지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3년 엘라바마주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조지아주에서 자란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이 통과될 경우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미국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 이상이 지나야 하지만 오스틴 전 사령관의 경우 4년밖에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면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짐 매티스 전 장관도 의회로부터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스틴 전 사령관을 잘 알고 신뢰한다며 오스틴 전 사령관은 우리가 힘의 본보기 뿐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때 가장 강력하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해서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한 번에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8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숙임 연구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처음 북한을 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큰 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대담하고 야심적이라는 겁니다. 숙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그렇게 요구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미국을 떠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현재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큰 제안을 바로 내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존 그로버 한국학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정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모험적인 접근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요구했던 만큼의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받게 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국내적으로 받는 압박을 줄일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큰 딜을 얻어내기 위해 절박해하거나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킹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협상 과정에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약한 나라이기에 처음부터 큰 양보를 하고 나올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면서 거기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if we start out small, especially let the inter-Korean dialogue go forward.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제대로 다 갖추고 난 뒤에 북한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북전단 금지 법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통과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8일 한국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는 할 수 있어도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서구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을, 인권 침해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현실을 미룰 수 없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안 의결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제재할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비판한다고 김일성 3대 수령 석대를 비판하고 북한 인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분투시할 수 있습니까?
이들 단체들은 이어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굴종적 딱지가 붙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인권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의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대북 풍선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현행 경찰 직무집행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외통위 의결 당시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서 안전법으로 정지하면 된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하면은 경찰 직무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앞서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화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일 외교통일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변 등 북한 인권단체 연합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주민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간인 출입통제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8일 발표한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담화에서 자신들의 방역조치에 대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대해 강 장관의 발언 취지는 북한의 국제적 방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종 코로나 청정국임을 강조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가 이를 부정하자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다라고 해서 대내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면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그게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그런 업적이라 그럴까 그걸 이제 훼손했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좀 반감이지 않나 싶어요.
북한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이 직접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의제로 당 정치국 회의 등을 9차례 주재할 정도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향후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동맹국 의견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바를 한국 정부가 왜곡해서 전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담화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 지원이나 또는 제재 해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안전보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민감한 코로나 문제를 있는 걸로 전제해가지고 필요성을 이제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가 왜곡되게 전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담화에 비교적 거칠지 않은 표현 수위나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실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모종의 도발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부 상황이 다급한 데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대남 도발을 대미 도발로 간주할 공산이 커 북한이 단기간 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 수위로 볼 때
거친 언사는 좀 안 썼어요. 그렇게 보면은 경고는 하되 그 수위는 조절을 했다. 그리고 이게 뭐 도발의 명분 쌓기다 이런 것보다는 향후 남북 관계에서 어떤 파국까지는 가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편 이번 담화를 통해 김재일 부부장이 대남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한 발언에 외무상이나 외무성이 아닌 김재일 부부장이 직접 반응을 보인 때문입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지난 7월 미국을 상대로 담화를 내 연내 미국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 대미 관계도 함께 막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재일 부부장의 역할이 대미와 대남 관계는 물론 국내 현안들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남 대미 협상의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국내 통제까지도 컨트롤타워가 김여정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첩보로 코로나 방역도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다. 그다음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 같은 것도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뤄진 간부 처형이나 도매상 처형도 김여정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서 한국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일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는 아니지만 외교와 안보뿐만 아니라 당 창건 행사의 총괄 기획까지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며 2인자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경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구호 요원들의 인력 절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0여 명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오면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프랑스 외교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31일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 통로를 모두 차단하며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도 막았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거의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외교 당국자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밝힌 국경 개방의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백신이 나오는 것이 국경 재개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북한 당국자들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외교 당국자가 언제 북한으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았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일반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북한의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는 자국 입장에서는 북한 내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외교 사절단의 안전과 안보가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정한 조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빨리 북한 내 협력 사무소를 다시 열 계획이라며 프랑스로 귀환한 사무소장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외교 사절에 대한 심각하게 제한적인 위생 조치들로 인해 2020년 3월 협력 사무소를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 소속으로 북한에 남아있던 마지막 국제요원들과 외교사절 약 40여 명이 지난 2일 평양을 떠난 데 대한 유감도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자는 북한에서 활동하던 유럽 대표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양에서 외교사절단과 구호요원들이 떠난 것도 분명히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요원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제한들과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이 현장 활동을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지 못하도록 막는 심각한 제한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함께 지난 3월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를 폐쇄한 스위스도 북한 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피에르 알렌 엘칭거 대변인은 지난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는 북한 내부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재개할 의지가 있으며 상황이 허락하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완전히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칭거 대변인은 지난 3월 요원들이 북한을 떠난 이후 훨씬 줄어든 규모로 원격으로 북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가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임시 중단한 3월에 독일도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귀환했던 한국전쟁 한국군 포로들이 최근 잇따라 타계하면서 생존자가 20명에 불과하다고 관련 단체가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국군 포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민적인 관심사도 매우 낮다며 국군 포로들을 더 예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한국전쟁 한국군, 즉 국군포로 출신 우모 씨가 지난 6일 별세해 8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우 씨는 정전협정 전후 포로 교환 때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 가운데 한 명으로 북한의 한 탄광에서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한 끝에 자력으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는 8일 VOA에 올해에만 우 씨를 비롯해 장모, 이모, 정모 씨 등 4명의 귀한 국군포로가 타계해 이제 20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국군포로가 어제는 80분이 와가지고 한해 올해만 지금 4분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20분이 됐습니다. 1, 2년 사이면 살아서 돌아온 국군포로가 한 분도 없이 다 돌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국군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근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귀환했다고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귀환한 유영복 씨는 8일 VOA에 동료 노병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다 고생하다 온 분들이니까 좀 더 같이 여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 가시니까 너무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방도가 없구만요. 북한에서 그 고역을 당한 그런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다가 또 노안까지 오다 나니까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유 씨는 귀환한 국군 포로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좋은 복지 환경 때문에 건강을 유지했지만 북한에 남은 동료들은 대부분 이미 숨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기 온 분들도 이제는 70%, 80%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 뭐 모든 조건이 빈약한 조건에서 늙은이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특히나 국군포로 신분은 뭐 국가가 관심을 두나 뭐 어디 뭐 모든 것이 생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안타깝죠. 허전하고 같이 그분들도 와서 다음은 며칠이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고 했더라면 그분들도 유한이 없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너무 때가 늦었고 이제는 뭐
UNCOI 최종 보고서는 국군 포로들이 강제 노역뿐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극심한 차별과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좌제로 북한 내 가족도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돼 자녀들은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버지처럼 광산에서 최악의 일을 맡아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군포로 자녀인 손명화 대표는 연좌제로 당한 고통 때문에 고향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국군포로 아버지만 노예로 살게 했으면 됐지. 그 자식들인데다가 대대로 어떻게 행복, 꿈이라는 게 없지. 학교에 때 공부를 잘해도 사회 나가면 다 닫아버리고. 어떻게 연좌제를 그렇게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인데도 행복 꿈이란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국군포로고 계례군 포로라는 그 출신 성분 하나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입을 닫고 그도 속으로 눈물을 떨구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 북한에 대해서 저는 고향 사람들이 대다수가 고향이 그립다지는 저는 고향에 대해서 정말 돌아도 보기 싫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이런 국군 포로와 가족들이 제3국으로 탈북할 경우 대책반을 구성해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로 송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군 포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귀한 국군 포로에게 밀린 월급과 정착 지원금 등 수억 원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군인연금과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국군 포로 송환 노력과 장래 예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유엔 진정서 제출을 돕고 있는 주한한기청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은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한국 정부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군 포로를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송환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특수작전을 통해서든 이런 이제 국군 포로 몇만 명이 되는 국군 포로 중에서 우리 정부가 귀환시킨 국군 포로는 한 번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전쟁 시기에도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전쟁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분들의 송환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아직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국군 포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으며 통계 역시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 당시 집계한 근거로 막연하게 그 수를 8만 2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법률분석관은 전시 납북자의 경우 정부위원회에서 신고와 접수를 받아 북한 정권에 납치된 한국인 인원이 대략 1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국군 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국방백서에서 짤막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군 포로란 표현 대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해 해결키로 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뒤 2018년까지 상봉 행사 등을 통해 생사를 확인한 국군 포로가 56명,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봉과 확인 과정은 북한 정권이 국군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시킨 사실을 감추고 국군 포로 스스로 자원해 북한에 남았다는 북한 당국의 논리를 홍보하는 것과 같다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합니다. 손명화 대표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국군 포로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최근엔 국군 포로들이 겪은 고통보다 전쟁 당시 북한군 방공 포로들이 당한 인권침해 또는 비전향 장기수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위안부가 돌아가면 뉴스에 나옵니다. 국군 포로 돌아가면 뉴스는 그냥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일부 주요 언론들은 8일 1969년 남파 간첩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21년간 복역한 후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 오기태 씨의 사망 소식은 자세히 전했지만 국군 포로 우수기 씨의 장례식이나 안장식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는 국가를 수호하다 수십 년의 고통을 겪은 국군 포로의 장례식은 하객도 거의 없이 매우 쓸쓸할 때가 많다며 국방부 주무관 한 명이 나와 위로를 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는 8일 한국 국방부에 국군 포로 장례 지원 등 혜택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일부 국군 포로 가족과 자녀가 정부 대신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국군 포로가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황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군 포로들에게 더 예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이런 이제 좀 태도를 바꿔서 이런 그 국군 포로의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0분 많이 남아 계신데 남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고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낮까지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남포, 양덕, 중강, 그리고 해주와 용현, 함경 북도를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오릅니다. 특히 황해도와 양강도, 자강도 등 북부 지역은 5도에서 9도 정도 올라서 아침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오전까지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평양과 양덕은 오후까지도 비와 눈이 이어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양덕과 남포로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도로 올랐습니다. 남포는 2도, 양덕은 영하 1도, 신의주, 구성 영하 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남포가 7도, 양덕 5도, 신의주 4도, 구성 5도입니다. 자강도 오전까지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중강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어제보다 9도 올랐습니다. 영하 7도에서 시작되겠고 강계는 영하 5도, 희천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 희천 모두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만 내리겠습니다. 해주와 용현 지역으로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상 1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1도, 사리원 0도, 신계는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9도, 개성과 사리원이 8도, 신계는 6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전과 평강 지역은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평강은 오후까지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원산과 장전 지역에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상 3도입니다. 장전은 4도, 평강은 영하 4도에서 시작되었다가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르겠고 장전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원산은 11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신포와 김책은 오전부터 맑겠고 선봉은 구름 많고 또 장전은 한때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청진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바람이 함경남도 전역과 성진 지역에 불겠습니다.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에서 시작됩니다. 선봉은 영하 4도, 장진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고 선봉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 청진은 7도, 함흥은 1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리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까지 눈 내리겠지만 모든 지역 오후에 맑아집니다. 오늘 양강도 전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풍산은 오후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1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김영곤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삼지연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2도까지 오르고 김영곤은 영상 2도, 계산은 영상 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앞바다 조금 맑아지고 먼바다는 비나 눈만 그치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길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오전에 비교적 물결이 높길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평안 북도와 자강도 그리고 동쪽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양강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오늘 올랐던 아침과 낮 기온이 내일 다시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양강도 지역이 흐리고 눈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 북한 전역이 한동안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가 세계 최상급의 역량을 가진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파이어아이는 고객사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비해둔 해킹 도구들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특정 정부 고객들과 연관된 정보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어아이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해킹을 조사 중이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사이버팀의 맥코럼 부국장은 해킹 주체가 국가급 정교함을 지녔다며 미국 정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가들에게 위험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8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7,3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군인 봉급 인상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동의 없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남부연합군 관련 군기지 명칭 변경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8일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승인한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별다른 논평 없이 펜실베니아주 대선 인증 절차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마이크 켈리 의원과 피츠버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션 파넬 공화당 후보가 원고로 나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펜실베니아주와 주지사 변호단은 법정 소송에서 이번 소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경솔하며 공화당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법권 발동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원도 지금까지 주지사의 대선 결과 인증에 무효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미 민주당 소속 톰 울프 주지사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으며 20명의 주선거인단이 오는 14일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중국 선박 4척이 진입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진입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22번째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선박에 대해 영해를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재무부의 제재정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국가안보 부처들이 협력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과 인선, 예산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 통로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의 광범위한 단독 제재를 가해 동맹과 조국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재는 단독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 다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제재를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동유럽 덴마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9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 시민이 대가를 받고 러시아 기밀정보국에 덴마크의 에너지 기술을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덴마크 보안정보국에 의한 더 큰 규모의 조사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